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아모스서입니다.
3장. 다윗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내가 하는 짓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너는 죽어 있다. 깨어나라.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받고 들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라. 그리고 회개하여라. 그러나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예기치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너는 내가 어느 시간에 내게 올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이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가 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거룩하시고 진실되시며 다윗의 열쇠를 지고 계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분께서 여시는 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리고 그분께서 닫으시는 것은 아무도 열 수 없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나는 내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놓아두었다. 나는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들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무리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그들은 거짓말쟁이이다. 그들은 참 유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겠다.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켜왔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시련이 닥쳐올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꼭 붙들어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을 쓰겠다. 그 도시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위에 나의 새 이름도 쓰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충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아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내가 하는 짓을 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거나 뜨거우면 좋겠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므로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려 한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니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사실 너 자신이 비참하고 가엾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충고한다. 너는 내게서 금을 사서 부자가 되어라. 이 금은 불로 달구어 더러운 것을 모두 태워버린 순금이다. 그리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부끄러운 내 불거숭이 모습을 가리고 연고를 사서 눈에 발라 보도록 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훈련시킨다. 그러니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힘써 노력하여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는 이겼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았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을 권리를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아모스서 제4장.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르몬에 내동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십일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을 들여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바꿔서 걸어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건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에 대한 베드로의 반대에 따르는 책망과 더불어 주어진 주님의 고난의 연연, 주님의 희생과 주님을 따라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삶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과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죠. 살아남는 게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훈련하고 남을 죽이고서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간악한 사람의 심리 구조를 이용해서 만든 게임들이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을 자의 생명에 대한 태도는 공통적으로 잃어야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35절 같은 말씀이죠. 일반적인 논리로는 역시 이해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잃어야 얻는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하리라 하는 것은 얻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도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모두가 다 역설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워하는 자는 자악행위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세상에서 수치스러워하는 것으로 철저한 자기 권리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재산과 명예로부터 자유하면서도 자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원리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고 사는 원리를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정반대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전혀 다른 과제를 품고 삽니다. 단순히 남을 밟고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간성을 회복해서 거듭남의 원리로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리바이벌, 거듭남, 부흥운동을 꿈꾸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말로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서바이벌, 살아남는 것과 리바이벌, 다시 사는 것이라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전혀 극단적인 일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주는 말입니다. 때문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십자가를 견딜 훈련의 기간으로 소화할 때 그것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자신만 지키겠다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복음을 나누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오히려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죽어야 살 때입니다. 작게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4장 2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역시 같은 당부를 줍니다. 성경 속에서 모델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이 예수님의 모범이었다면 창세기 44장 33절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을 잡아두겠다고 하는 요셉의 위협에 유다는 자신의 삶을 담보하겠다고 나섭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는 모세의 삶의 자세를 봅니다. 사사기 11장 36절에 입다의 딸을 보는데 이번 전쟁에 이기면 나를 맨 먼저 와서 맞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운한 입다에게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고백합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보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므오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칭찬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는 모든 민족 자체가 죽게 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밀려드는 세상의 풍조와 같은 두려움에서 이러한 자세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면 세상이 자연히 밀려들어오고 경건은 점점 쇠퇴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경계로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거하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계셔야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은 당시에 바빌론 속에서 저속하고 무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도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중한가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보험을 듭니다. 요즘 암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실비나 건강에 관련된 보험 상품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7, 80, 길게 살면 100세 살고 갈 낡아가는 육신을 위해서는 보험을 들면서도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는 너무나 등한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주님을 부끄러워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가 죽어줘야겠다는 약육강식의 짐승과 동일한 원리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말세의 때에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치졸한 싸움보다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듭남을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철저히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포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자세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경건의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사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한가를 늘 의식하면서 세상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자세가 순간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의 순간까지 불타올라 마지막의 순간까지 승리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사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일왕국시대는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울왕과 다윗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통치기간을 포함한 주전 1095년에서 975년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역대하에도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통일왕국시대가 시작되기 전 수백 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웃나라처럼 자기들도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큰 젊은이를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왕 만세를 부르며 환상을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통치를 매우 잘하였습니다. 이웃나라로부터 여러 번 침략을 받았지만 곧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암몬, 블레셋, 모함, 에돔과 기타 족속들이 침략이 올 때도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서 그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 그는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 되기보다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를 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후에도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계승자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은밀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타서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해서 그에게 자기 병기를 간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우연한 기회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로 때문에 다윗은 백성으로부터 사울이 받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트집을 잡아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깊은 우정 때문에 자기가 왕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사울 왕과 함께 전사함으로써 다윗에게 왕이 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사울의 불쌍한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땅을 주어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7년을 계속하다가 다윗 왕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해 다스리게 되었을 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택해 수도로 정하고 열방 중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열방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변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르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온전한 헌신을 잘 나타내줍니다. 이와 같은 헌신은 그가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다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항상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컸지만 그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 장군 아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바세바가 요부 형이기 때문에 먼저 다윗을 꾀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작은 암양우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하게 했습니다. 이어 가는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회개하였으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왕의 자리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 동안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 어지러운 왕국을 바로잡긴 했지만 이것도 결국 다윗 왕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아들 뜨는 손에 왕국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 다윗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아들들에게 지쳐서 평화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왕의 통치는 40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그 아버지의 통치하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는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대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까지도 대도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3천 개의 잠언을 남겼습니다. 1,005편의 시가를 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지혜는 세 권의 책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 책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기간은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솔로몬을 헤아릴 수 없는 부귀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400개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거느릴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업적은 그와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백성이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야말로 역사상 어떤 건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반에 걸쳐 18만 3천 명이 동원되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거대한 부귀는 결과적으로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취한 여자들의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들의 마음에 들도록 우상 숭배를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향락을 누리는 비용을 백성에게서 착취했습니다. 세금을 몇 배씩 과중하게 부과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혜와 부로 시작된 그의 통치가 술과 여자와 노래로 끝날 무렵에는 그 자신도 환멸을 느꼈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유대했던 왕국에 분열의 씨를 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